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기자들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생각조차 말살하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증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집단 학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할 것이라면서도 나에게는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13일 크이우 경찰서장을 인용해 수도 주변 지역에서 시신 729가 발견됐고 2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듭해서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에서 이른바 특수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어떻게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만 명의 병사들을 투기하는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누가 그런 계획을 승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러시아인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를 물으면서 사망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가 모든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고 믿음 있게 또 침착하게 특수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1,351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실제 숫자가 2만 명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러시아산 티타늄을 제재 품목에서 제외해줄 것을 유럽연합 EU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기욤 폴이 에어버스 최고 경영진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재 범위를 티타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이 경영자는 전략 물자인 티타늄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지만 유럽 항공산업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에어버스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티타늄을 대체할 수입 업체를 찾고 있으며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EU의 제재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의 티타늄 제재가 수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러 수입과 수출은 116억 7천만 달러로 12.76% 증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에 25.7% 증가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전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율 7.75%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몇주 전에 제한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총액은 1,469억 달러로 무려 35.8% 급증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12일 오전 8시 30분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가 브루클린 36번 가역에 접근하자 연막탄 두 개를 터뜨린 뒤 33발의 충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공사 현장에 안전조끼와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7명과 여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CNN 방송에 적어도 29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우리는 조용한 화요일 아침에 연기 폭탄이 터지면서 N 열차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을 우주 안보에 대한 떠오르는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측근 실세 정치인들이 기용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취한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2년 연속 담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의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대행은 12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We do recognize that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obviously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reports.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질문에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언젠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imilar to the very difficult operating circumstances with Iran,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어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정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며 불법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 자의적 구금, 사생활 간섭, 제3국 개인에 대한 보복, 연좌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정부가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 지원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2020년 8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의 완충지대 인근에 폭풍 군단과 제7군단을 대거 투입해 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고 총격이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경수비대가 2021년 평안북도 자강도 자성군, 양강도 해산시에서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고 그해 8월 3명의 UN 인권보고관들이 사살 명령에 대한 해명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언론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격리시설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적절한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 추위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격리 규정을 어기는 이들은 완전 통제 구역과 종신수용소에 감금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팬데믹을 이용해 권력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평가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던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재개 움직임도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연 뒤인 2021년 7월 14일 중국이 50명의 탈북민을 북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공군 조종사 등이 포함된 이들 탈북민들은 사형을 비롯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에 최소 1,170명의 탈북민들이 억류돼 있으며 강제 북송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휴먼라이트 워치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이 제3국에서 한국인과 탈북민들을 납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 연구소는 2020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들을 납치했다고 밝혔으며 한국통일부는 최근 5년간 42명의 탈북민이 실종됐으며 일부는 납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욱, 김국지,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2년 연속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2021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통일부가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의 두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1년 8월 말까지 더 이상의 설립 취소는 없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 사례 한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이 실렸습니다. 보고서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운동가들과 야권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우주 안보에 대한 떠오르는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전파 방해와 같은 반우주 역량을 과시하고 있고 무력 충돌 시 탄도미사일로 인공위성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10일 북한이 위성 항법 장치와 위성 통신의 전파 방해를 포함한 비운동성 반우주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이날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항해와 통신을 가로막을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같은 우주 발사체가 이론적으로는 인공위성을 겨냥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구 궤도에 두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으며 우주로 향한 야망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북한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전 목적의 신형이나 개조된 우주 발사체 혹은 정찰형 위성을 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주 국방 과학기술 점령 목표 달성을 제시하면서 우주 개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구실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를 통해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북한 정권과 연계된 주체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산업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일으키고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커 다수가 우주항공산업과 잠재적으로 우주개발 기술을 노리는 공격활동을 벌였다면서 이런 활동이 제어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체계 개발을 더 발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우주 개발과 반우주 역량을 이용해 우주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측근 실세 정치인들이 기용됐습니다. 미한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대외정책 노선에 힘을 싣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역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11기로 공직에 입문한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4차례 당선된 현역 중진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외통위원장까지 지냈고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글로벌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최근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꼽히는 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설계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외교 안보 분야 최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외교 현장의 풍부한 경험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중추국가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대사를 지내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인사들로 윤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세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발탁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진 후보자 발탁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한동맹을 한층 중시하려는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 기조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통이죠. 미국 동맹을 중시한 그런 분명한 성향이 있고 미국에 적지 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경험도 많고 그래서 뭐 정부의 그 앞으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박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을 중시하겠다, 대미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한때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통일부 수장에 권영세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통일부에 크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드러내며 남북관계가 악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통으로서 또 주중대사 출신으로서 권 후보자의 판단력과 외교적 조율 능력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권 후보자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윤 당선인의 노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그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관계 풀어나가기보다는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원칙적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제 지금 내정자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권 후보자는 이날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최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대화도 단절됐다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해서 다른 한편으론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적국들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과 조직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 MDAA는 북한의 최근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제언했습니다. MDAA는 12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변화를 위한 획기적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를 맞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할과 책임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DAA는 적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재래식과 핵무기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의 도시와 미군, 동맹국을 인질로 잡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잔혹성을 직접 목격한 가운데 러시아의 지상, 공중,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이 도시 전체를 황폐화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면서 이 사건은 미사일 방어 역사의 변곡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존 루드 전 국방부 정책 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위협은 현대전의 주무기로 중국과 북한, 이란, 후티 반군 같은 잠재적 적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사일 방어청의 권한을 후퇴시킴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적의 위협에 뒤처지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신속하게 역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정책과 무기 획득 절차 그리고 조직 간 역할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등 계속 진화하는 적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영내와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작전과 조직,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DAA는 그러면서 그동안 미군 일부에서 미사일 방어 임무가 도외시됐다고 지적하고 미사일 방어 전략 개편의 핵심으로 국방장관은 각군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미사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청에 과거 갖고 있던 신속 처리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최신 전투 영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로서 미국 우주사령부는 통합전투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체하는 미사일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MDAA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해 북한의 조약 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약 서명이 신뢰 구축에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2일 VOA에 북한은 아직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한이 172개 다른 나라에 동참해 조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선의와 신뢰 구축을 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에는 CTBTO가 핵실험 발생 이후에 추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의 임무는 전 세계에서 언제나 어디서든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이를 탐지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모니터 체계는 북한이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실시했다고 밝힌 6개의 핵실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탐지했으며 미래의 실험에도 계속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UN이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0여 곳에 모니터링 시설을 두고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85개국이 CTBT에 서명했고 17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아 조약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호주 군 당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감시를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해군 함정 6차례, 초계기 10차례 파견 등 국제군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B-2 폭격기의 호주 전개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 국방부는 12일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과 관련해 우리 군 자산과 병력 배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결의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E에 보낸 성명에서 호주가 지난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다국적군에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해군 함정 6차례, 해상 초계기 10차례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가장 최근의 경우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동중국해 해상 초계기를 투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항공기들이 호주에 순환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2021년 호주 미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체결된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양국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기 위해 1년에 강화된 병력 배치 협력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미국은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의 모든 유형의 미 항공기를 순환 배치하고 적절한 항공기 훈련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호주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연합 공중훈련인 콤노스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23일 B-2 스프리 스텔스 폭격기를 호주 영공에 전개해 호주 공군이 보유한 F-35A 라이트닝 2, EA-18G 그라울러, FA-18 호넷 등과 함께 작전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B-1 랜서 전략폭격기 2대가 전개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B-2 폭격기는 B-1, B-52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 시험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의 비효율성과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압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최근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드러난 미 의회의 기류를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한반도 관련 질문은 대부분 대북 제재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청문회 첫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제재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내세웠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ust interested to hear your assessment about the efficacy of our sanctions regime, given the fact that
머피 의원은 세계 정세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이 이런 파괴적인 다자 제재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제재 체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머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패를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e have a declaration of where we want to lan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샤츠 의원은 우리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위한 도구인 제재는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실패가 수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츠 의원은 나는 모든 사람들이 CBID는 좋은 목표지만 이것은 향후 5년 또는 심지어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사이에 중간 단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everyone's too afraid to say CBID.
그러면서 CBID를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것이 한반도와 관련한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 여부에 따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벤 훌런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끊임없이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북한 제재 회피의 주된 조력자라는 유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중 간 긴장 고조 속에서 북핵 프로그램,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s we've seen our relations with China get more strained, have we seen China back off?
그러면서 미중 긴장과 경쟁 속 중국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리스 하원 의원도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출석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중국의 지원 없이도 실현 가능한 것이냐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re has to be a response.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도록 둔다면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더 심화할 뿐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와 같은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최근 청문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특사 자리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1년이 넘도록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의 희망 형량과 미국 보호관찰소가 제안한 벌금액을 크게 상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카스텔 판사는 이날 열린 선거 공판에서 그리피스 씨의 혐의 한 건에 대해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 상태였던 그리피스 씨는 이날 선고 이후 곧바로 수감시설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한 그리피스 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리피스 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선고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원고인 검찰 측 2명과 연방수사국 FBI 소속 수사관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긴급경제권한법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과 100만 달러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으로 향한 사실을 후회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24개월형과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보호관찰소는 63개월형과 함께 제안한 2만 5천 달러의 벌금액을 적정형벌로 제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카스텔 판사는 사실상 형량과 관련해 변호인의 제안 대신 미 검찰과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에서도 검찰의 100만 달러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이나 보호관찰소가 요구한 액수의 4배를 책정하며 이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7월 이후 약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으며 석방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유조선이었던 유컹쿠호가 창지를 북한으로 기재하고 출항 허가까지 받았다는 VOA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3년 전 출항 정보를 중국으로 수정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는 게 한국 측 주장이었지만 북한을 목적지로 기재한 선박을 저지하지 않은 점과 이 선박이 실제로 대표적인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나타난 지난 2019년 3월 유콘쿠호의 출항 정보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급히 수정됐습니다. 전날인 11일까지 차항지로 표기돼 있던 북한 기타 항이 BOA의 문제 제기 하루 만인 12일 현재 중국 닝더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BOA는 11일 대북 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꼽히는 유콘쿠호가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한국 선박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던 2019년 3월 다음 목적지를 북한 영문 코드인 KP로 적고 항구명은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해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BOA의 질의와 보도가 나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자료 내용이 바뀐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항 당시 기록된 차항지 정보가 출항 정보에도 남게 돼 급하게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는 유콘크호의 출항 당시 차항지가 중국으로 표기되지만 일반인 등이 열람하는 공개 자료에 북한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견돼 이를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유콘크호가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활발히 운항 중이란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유콘크호가 처음 부산항에 입항하던 2019년 2월 한국 정부의 차항지로 북한을 신고한 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출항 시점 차항지도 입항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잘못 표기되는 단초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콘쿠호가 한국에 입항했다 출항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반을 부산항에 머물렀는데 북한을 차항지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국 법에 따라 한국 선박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국내법으로는 허가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비록 입항 시점이긴 하지만 이후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선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뉴콘코호는 현재 사실상 북한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선박이 된 겁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업계 관행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항 신고서에 여러 가지를 적게 되어 있지만 북한이라고 장기를 딱 집어가지고 기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본선에서 이 배가 북한을 552진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해수부를 통해 대공부수에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대표는 만약 한국 정부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해당 선박을 문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뉴콘코호가 대북 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뉴콘코호는 한국에 머물던 2019년 2월과 3월 사이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판매됐고 약 3개월 후인 2019년 6월부터 공해성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뉴콘코호는 이후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을 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뉴콘코호가 한국을 출항하던 시점 어떤 화물을 선적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물 하역 여부는 당시 선박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닌 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선박이 북한 혹은 북한의 위장회사 등에 매각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매각 시 사전에 선박의 최종 목적지, 사용자, 중개인 등의 신원과 과거 거래 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선박 매매 계약서 체결 시에도 구매자로부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영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2년 연속인데 국제적 안전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안전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2년 연속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11일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1년에 두 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2010년부터 이 목록에서 EU 역내 운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역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 항공기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목록을 공개하면서 EU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EU 외 다른 지역 여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EU 항공안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유럽연합 역내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는 117개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네팔 등 15개 나라의 항공사 90개와 러시아 항공사 21개, 베네수엘라의 아비오르 항공, 이라크의 이라키 에어웨이, 이란의 이란 아세만 에어라인 등 6개입니다. 이유는 이번에 러시아 항공사들이 대거 목록에 오른 이유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한 외국 소속 항공기들을 안전 인증 없이 재등록하며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 간의 면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 양측이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 간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상케이신문은 10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5월 하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방문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4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10일 현재 공개할 일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 뒤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람 일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만남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이뤄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 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츠노 장관은 11일 일본 의회 중의원이 납치문제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츠노 장관은 또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 등 상황이 급박하다는 인식이 있기에 일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향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결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4일 성명에서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골프장 시설을 해체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숙박시설 등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데 해금강 호텔에 이어 한국 측 자산에 대한 두 번째 무단 철거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해체에 나선 한국 자산은 금강산 골프장의 숙박시설입니다. 뷰오이가 이를 다니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금강산 골프장의 동쪽 그리고 클럽하우스의 남쪽 지대에 만들어진 숙박단지에서 철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숙박단지는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 양 옆과 뒤쪽으로 8개의 건물이 분포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9일까지 포착되던 중심부 건물이 10일 위성사진에선 사라졌습니다. 또 중심부 건물 북쪽에 있던 2개 동도 10일까진 온전한 상태였지만 11일 위성사진에선 건물 일부만을 남긴 채 대부분 무너진 모습입니다. 나머지 6개 동도 지붕 색깔이 이전과 달라지고 원래의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철거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11일 전후에 금강산 골프장의 숙박단지에 대한 해체 작업에 돌입했으며 현재까지 숙박시설의 중심 건물과 나머지 2개 동을 해체하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도 철거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에는 구름이 낀 날씨 때문에 해체 작업이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 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세운 시설입니다. 2008년 개장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해금강 호텔 외에 골프장에 대한 북측의 추가적 철거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며 금강산 골프장의 해체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철거 진척 상황에 대해선 정보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는데 이번 민간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골프장의 숙소지대에서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난티 측은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골프장 18개 홀과 리조트 96개 객실 등 해당 시설의 자산 한화 507억 원을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달부터 철거를 진행해온 해금강 호텔은 사실상 건물의 형태가 남지 않을 정도로 추가 진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가 11일 해금강 호텔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건물의 양쪽 끝에 있던 지지 구조물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건물 중심부도 하층 지지 부위만 남은 듯 어두운 색상을 한 모습입니다. BOA가 가장 마지막으로 위성사진을 살펴봤던 지난 5일에는 양옆 지지 구조물만을 남긴 채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인 형태였지만 이제는 양옆의 구조물까지 해체돼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해금강 호텔에서 내륙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초원 지대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건축 폐기물 등이 쌓인 듯 여러 물체가 뒤덮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 6일부터 해금강 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8도, 낮 16도, 양덕 아침 3도, 낮 12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8도, 구성 아침 5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7도, 강계 아침 3도, 낮 19도, 희천 아침 3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16도, 개성 아침 8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17도, 신계 아침 7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 아침 6도, 낮 12도, 장전 아침 6도, 낮 12도, 평강 아침 4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15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7도, 청진 아침 3도, 낮 12도, 김책 아침 4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산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김영권 아침 영하 4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도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생각조차 말살하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증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집단 학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할 것이라면서도 나에게는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테리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13일 크리유 경찰 서장을 인용해서 수도 주변 지역에서 시신 729가 발견됐고 2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조만간 7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추가 지원을 위한 자금은 미국 대통령이 기상사태 대비에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인출 권한의 근거에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군사 장비에는 국사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13일 미국 8대 방위산업체와 회동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될 경우 무기 누달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국방부의 획득, 운영 유지 차관실 주재로 약 90분 동안 회의가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무기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과 같은 소형 무기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거의 매일 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러시아산 티타늄을 제제품 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유럽연합 EU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기욤 폴이 에어버스 최고경영자는 이날 연례 주총회에서 제재 범위를 티타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이 경영자는 전략물자인 티타늄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지만 유럽 항공산업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에어버스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티타늄을 대체할 수입 업체를 찾고 있고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EU의 제재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의 티타늄 제재가 수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타늄은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가 뛰어난 전략 물자로 항공기의 동체나 터빈 날개, 인공위성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로 수입과 수출은 116억 7천만 달러로 12.76%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에 25.7% 증가에 비해 줄어든 거지만 전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율 7.75%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침공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몇 주 전에 제한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총액은 1,469억 달러로 무려 35.8% 급증했습니다. 중국 세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경제와 무역 협력은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12일 오전 8시 30분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가 브루클린 36번가 역에 접근하자 연막탄 두 개를 터뜨린 뒤에 33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공사 현장의 안전조끼와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7명과 여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3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CNN 방송에 적어도 29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인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옥색성입니다. 4월 14일 뉴스웨이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